이 6월은 우리에게 호국보훈의 달로 정해져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환경의 달로 지키는 달이기도 합니다. 1972년 제27차 유엔 총회에서 매년 6월 5일을 세계 환경의 날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6월을 환경의 달로 지키고, 또전 세계의 대부분의 교회들도 6월 첫 주일이나 혹은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이미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환경운동가들, 국가 지도자들이 오래전에 환경 파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 세계적인 환경운동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게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간 지구 환경은 통제 불가능의 속도로 파괴되어 왔고, 이제는 모든 면에서 막바지의 위기에 이르렀음을 여러 지표들과 자연 현상들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50년간 연간 탄소 배출량이 세계적으로 1970년의 139억 톤에서 지난해는 372억 톤으로 2.5배나 증가했습니다. 세계 기상기구는 지구 평균 기온이 산업화 이후에 1.45도가 상승해서 마지노선인 1.5도에 육박했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5년 안에 데드라인인 1.5도 상승을 넘어설 것이다라고 예측했습니다. 더 힘든 현상은 이 상승 속도가 산업화 초기보다 10배나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각종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북극과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극 지방의 동토들이 녹으면서 냉동된 바이러스들이 활성화되었고, 이에 따라 툰드라 지방에서 순록을 키우는 원주민들에게 정체불명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 접종 비상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중남미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는 수년간 지속된 이상 가뭄으로 오래된 호수들이 다 말라붙기 시작했습니다. 멕시코의 쿠이트세 호수는 멕시코 시티 주민들의 생활 용수를 공급하는 큰 호수인데 75%의 수량이 말라버려서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특히 동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은 최근 4년간 우기가 왔음에도 비가 내리지 않아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플라멩고로 가득했던 아름다운 호수들이 바닥을 드러내는 최악의 환경 재앙에 직면해 있습니다. 환경 단체들은 전 세계 호수의 53%가 심각한 수량 감소에 직면했다라고 분석합니다. 물론 생활 용수를 더 많이 사용한 것도 원인이겠지만 핵심은 기후 이상에 의한 가뭄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 재난은 식량 생산량의 감소, 또물 부족, 거주지의 파괴로 인한 난민 발생과 이로 인한 인접 국가와의 갈등 등으로 2차, 3차 피해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 국가의 국민들에게 치명적인 생존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지난 2010년에서 20년까지 홍수나 가뭄이나 폭풍 등의 기후 이상으로 인한 아프리카, 중남미, 남아시아 국가의 사망자가 다른 지방 사망자를 다 합친 것보다 15배나 더 많습니다. 이처럼 기후위기는 국가 간의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되고 사회적 불안정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면 이 재난이 확대될 것이고 곧 지구촌 전체의 생존 위기 문제로 비화될 것을 전문가들이 경고합니다. 이런 현실은 우리의 문명화된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에너지 소비의 폭증이 85%의 원인과 책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없던 기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만큼 보편화되었는데, 이것의 활용을 위해서는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해야 하고 각종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것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이와 같은 전 세계적인 현실은 이 기후위기와 생태계 파괴라는 현실에 대해서 교회의 입장이 무엇이고 세계교회는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응답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일에 그리스도인의 책무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연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자연세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첫 구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은 세상의 기원이 무엇인지를 설명과 동시에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원리를 제공해 줍니다. 이 한 구절만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자연과 관계된 구절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발행된 그린 바이블이라는 RSV 성경에 보시면 성경 본문에 녹색으로 칠해진 부분들이 있는데 모두 2000여 구절입니다. 다 자연과 관계된 구절이 그렇게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보다 아주 많은 구절들이 자연 환경과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창세기 1장이 창조의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드러나 보입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둘째는 선한 창조와 고유 가치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고 셋째는 질서와 상호 연결의 원칙이 있고 네 번째는 자연의 거부와 저항 원칙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좀 더 설명을 드리면 무에서 유의 창조란 하나님의 창조는 존재의 개선이나 변형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이며 생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창조와 고유 가치와 목적의 원칙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매일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는 말씀에 기인합니다. 좋다는 말 히브리어 토브는 아름답다, 훌륭하다 또는 유익하다, 기능이 탁월하다 등의 다양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은 다 좋은 것이어서 그 자체의 고유한 정체성과 가치를 지닐 뿐만이 아니라 이 거대한 우주 안에서 각기 고유한 자기 자리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서와 상호 연결의 원칙이란 하나님의 창조는 자연 발생적이거나 우연하고 적응적인 사건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질서 안에서 상호 의존적으로 존재하도록 치밀하게 설계되어진 생명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많은 채소와 과일들은 곤충들의 수분 작용에 의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벌들이 사라지면 식량 위기가 온다는 말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상호 연결되고 의존하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정확하게 보존되어야 지구촌의 미래가 보장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거부와 저항의 원칙이란 이런 창조 질서가 무시되고 자연이 심각한 상처와 피해를 입게 되면 자연은 스스로 고통을 표현하고 이런 파괴에 저항하는 본래적 속성을 지니게 된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던 물건 금기를 낼 것이라 했습니다. 자연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거부와 저항이 시작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가뭄과 홍수, 기온 상승 등의 기상이변들은 자연이 고통을 호소하고 현재의 파괴 상황에 대하여 저항하는 현상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했습니다. 아마도 깊은 기도의 사람이었던 바울의 눈과 귀에 상처 입은 피조물들의 탄식과 고통이 보이고 들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자연이 훼손될수록 인간 세계에 전에 없던 여러 종류의 난치병들이 생기는 것도 환경 파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산림의 무분별한 개발과 기후이상 등으로 동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면 야생동물들이 거주공간과 먹이를 구하기 위해 사람들이 사는 주거지역이나 목축지 등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때문에 야생동물이 가진 정체불명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감염되면서 치명적인 감염병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금세기 들어 발생한 에볼라, 에이즈, 사스, 댕기, 지카 바이러스 등 지난 80년간 발생한 신종 전염병의 70%가 이런 경로로 발생했다는 통계는 창조 질서의 보존이 인간 삶과 인간의 안전한 미래에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된 일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성경은 여기에 상그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할 때가 많다라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에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학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와 덜의 야생화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교훈하시고 계신다는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자연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은 우리의 영적 삶에까지 깊은 교훈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인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지구 생명 공동체 전체가 파괴와 오염으로 신음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책임과 역할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묵상해 보겠습니다. 19절과 21절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이 로마서 8장 말씀은 자연현상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록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는 모든 피조물들이 그 본래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러워지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들, 즉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출현을 간절히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허망한 인간 욕망의 도구로 전락하여 사용되는 것에서 해방되어서 본래의 목적들을 영광스럽게 사용되는 날을 고대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 역사를 이루어주기를 간절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창조 질서가 보존되고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이 부분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역할과 책임이 주어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역시 창조의 말씀에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도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들을 다스리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겠는데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샬이라는 단어, 하나는 라다라는 단어입니다. 마샬은 지배하고 통제하고 굴종시키는 강압적인 통치 또는 정치적인 통치를 의미합니다. 근데 라다는 돌보고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에서의 다스림입니다. 이 라다라는 단어가 창세기 1장 28절에 기록된 사용된 단어입니다. 때문에 사람에게는 모든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마치 소중한 물건을 취급하듯 위험물질을 다루듯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관리하여 자연계 자체가 생육하고 번성한 은총을 누리게 해야 할 청지기의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연을 대한 우리의 태도에 두 가지 잘못된 자세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신성시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삼는 일입니다.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 그 대표적인 현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자연은 고귀한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결코 숭배의 대상이 되는 신성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 자연들도 오로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뿐입니다. 또 다른 한편의 오류는 인간의 필요에 따라 자연을 무한 개발해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더 많은 이익 창출을 위해서 끝없이 개발하고 이용할 권한이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이런 생각은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과 폭력적인 개발로 이어지고 이것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대부분의 이웃들에게 피해를 남기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귀결됩니다. 실제로 현재도 개발 남용의 이익은 소수의 자본가들이나 경제 대국들이 차지하지만 그 피해는 대부분의 개발도상 국가의 국민들에게 가뭄과 홍수와 질병 등의 생존 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올바른 우리의 태도는 보살피고 공존하고 함께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하신 말씀이 무한정의 지배가 아니라 잘 가꾸고 관리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이 생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만물이 기다린다는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의 책임 있는 응답이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럼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 지구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다소 갑갑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너무나 거대한 지구촌의 전체의 문제인데 내 개인이 하는 일이 무슨 보탬이 될 수 있을까라는 역부족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점들이 모이면 선이 되고 선이 모이면 면이 되는 것처럼 개인들의 노력과 정성이 모이면 거대한 사회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강남구의 음식물 쓰레기 배출량이 하루 기준으로 245.4톤입니다. 강남구 주민들의 1인당 생활 쓰레기 배출량이 매일 1.35kg입니다. 주민이 53만 명인데 53만 주민들이 매일 100g씩만 쓰레기를 줄여도 하루에 53,000kg의 쓰레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를 개인들의 참여가 얼마나 큰 위력이 될 수 있겠습니까? 환경운동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9,200만 톤에 달하는 새 옷들이 시장에 나가보지도 못한 채 폐기된다는 통계를 제시합니다. 87%가 매일 또 1피에 쓴 테만 재활용됩니다. 이걸 계산해보면 세계적으로 매 초당 2.9톤의 의류가 폐기되거나 소각됩니다. 셔츠 한 장을 만드는데 물이 2,700리터가 소용되고 청바잠바를 만드는 데는 물이 7,000리터가 필요합니다. 생산과 유통 과정에 소비되는 에너지가 적지 않는데 또 소각하고 폐기하면서 대기와 땅을 오염시키게 됩니다. 이런 모든 자원 낭비와 대기 오염은 시민의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들의 노력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아름답게 하고 지속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도록 하는 일에 가장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요소가 개인들의 참여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두 가지 숙제가 있습니다. 두 핵심 단어가 있는데 경건과 절제라는 단어입니다. 경건은 이 과제를 신앙적 과제로 수용해야 된다는 말씀이고 절제는 우리 생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생명 공동체의 청지기로 우리를 삼으시고 보호하고 유지하고 더 풍성하게 하도록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때문에 이 문제는 신앙적인 문제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동시에 이 문제는 기독교 윤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창조 세계를 돌보는 일은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윤리적 행위이며 다음 세대를 위한 삶의 터전을 보호해주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폭력으로 이웃의 생명을 해치는 것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생명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라고 하시는 말씀도 포함된 계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감당해 나가므로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후손들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마련해 주는 일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절제하는 생활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가구가 1kW의 전력 사용을 줄이면 매년 한 개의 원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샤워 시간을 1분 줄이시면 12리터의 물이 절약되게 됩니다. 육식 중심의 식생활도 절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업에 사용되는 농토가 전체 농토의 50%나 됩니다. 열대 우림이 조성되는 것에 2000년, 3000년 세월이 걸리지만 공장식 축산업을 위해 밀림이 파괴되는 것에는 20년이면 충분합니다. 소고기 1kg을 생산하는 것에 물이 16,000리터 필요한데 쌀 1kg을 생산하는 것에는 3,400리터면 충분합니다. 소가 발생시키는 가스의 양도 엄청나고 되새김질에서 나오는 탄소의 양도 엄청납니다. 전 세계에서 하루 육류 사용을 멈추면 자동차 450만 대가 멈추는 탄소 줄이기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절제하는 생활과 다소의 불편 감수하기 등의 간단한 실천으로 하나님의 동산을 더 생명이 풍성한 동산으로 바꿀 수 있고 이웃과 후손들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암울해지는 세상에 빛을 비추고 희망을 주는 사명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 경건과 절제와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지옥의 고위 간부인 스크루테이프가 자기 조카인 원무드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묶은 일종의 픽션입니다. 자기 조카인 원무드에게 인간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데려오도록 파견하면서 스크루테이프는 지옥의 철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옥의 전체 철학은 하나의 사물을 다른 사물과는 별개라는, 특히 하나의 자아는 다른 자아와는 별개라는 원칙을 인식하는 데 있단다. 즉 나에게 좋은 건 나에게 좋은 것이고 너에게 좋은 건 너에게 좋은 것이지, 누군가 얻은 게 있으면 누군가는 잃은 게 있기 마련이지, 짐승에게 흡수란 잡아먹는 것이고 우리에게 흡수란 강한 자아가 약한 자아의 의지와 자유를 빨아들이는 것이란다. 존재한다는 것은 경쟁한다는 것이라는 뜻이야 라고 가르칩니다. 다른 존재에 대한 어떤 배려도 도움도 사랑도 없는 철저한 이기적 자아 충족만 추구하는 지옥의 철학을 우리가 분별 없이 추종하는 것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하나님의 동산이 이제는 하나님도 탄식하시고 만물도 탄식하는 지옥처럼 변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해법은 우리의 신앙에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은 안중에도 없고 하나의 사물은 다른 사물과는 철저하게 별개의 존재라는 지옥의 논리가 아니라 너와 내가 하나라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시듯 이웃을 사랑하고 후세들을 사랑하는 이 천국 철학에 바탕하여 경건과 절제를 실천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청지기로 세우셨습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하심으로 나와 이웃의 생명을 보호하고 후세들의 삶의 터전을 안전하게 마련하고 물려줄 수 있는 복된 세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호소합니다. 희망이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피조물의 희망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가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